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뱃 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철학에서 정의론은 그 자체로 한 분야를 형성하고 있는 이 거대한 학문입니다. 우리 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아마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입장을 이제 소위 그 공동체주의라고 하는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강의록을 모아서 낸 책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되었습니다. 오래돼서 읽어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거예요. 2010년에 그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 때 읽었다고 해서 그 더욱 이슈가 되기도 했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 책을 뭐 제대로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 읽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해를 했다면 그 책을 무시한 겁니다. 그 책 첫 부분이 사실 1, 2장 정도나 이 교양으로 읽을 만하지 뒤로 가면 그 전공서적이에요. 일평생을 바쁘게 사업했던 사람이 휴가 때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강의를 한 학기 내내 들으면서 씨름했던 하버드 학생들을 바보 만드는 거죠. 그런 책은 사실 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쓴 한국 기자들도 대부분 이 책 그 앞부분만 읽고 앞부분 사실 적당히 이해할 만해요.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예컨대 뭐 그 사람 목숨을 놓고 두 그룹 중 하나를 구해야 한다면 어디를 구할 것인가? 다섯 명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한 명을 구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건 좀 재밌고 이해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한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 용어를 갖다가 공리주의라고 그래요. 이 공리주의 원칙은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이 다크나이트에서도 잘 드러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악당 조커가 이 배트맨을 시험하면서 사용한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제가 그 보스턴 대학교에 원서를 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기록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영화 이유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다크 나이트에 대해서 쓰고자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원래 이 배트맨 시리즈는 다른 영웅물하고 달리 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때 이제 공리주의와 선에 관한 문제를 두고 이렇게 썼는데 그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여객선이죠. 여객선 두 대에다가 이 조커가 폭탄을 설치해 놓고 한쪽 여객선에다가는 이 죄수들을 잔뜩 태워 놓습니다. 한쪽 여객선은 일반 시민들이죠. 그래서 서로 먼저 폭탄 버튼을 누르면 한 팀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이 죄수들이 탄배 안의 모습과 그 시민들이 탄배 안의 모습. 그리고 조커와 괴로워하는 그 검사와 배트맨의 모습. 예. 이 조커는 이 정말 철학적인 악당이었습니다. 그 영화 내내 이런 선과 위선과 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영화의 완전한 선으로 나오는 검사가 있는데 이 조커의 시험을 받아서 완전한 악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배트맨의 마지막 선택이 거기서 나오죠. 이 완전했던 선이 완전한 악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자 배트맨한테 남은 선택은 나는 선을 위한 악으로 남아야겠다.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엔딩 타이틀이 광 하고 내려와요. 그 제목이죠. 다크 나이트. 예. 어둠의 기사. 불법을 행하는 선을 위한 기사. 이런 뜻입니다. 그죠? 배트맨이 무슨 이 슈퍼맨 같은 영웅물인지 알고 보러 간 사람들은 되게 우울해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 자체가 무겁고 침울해요. 그럼에도 영화는 참 재밌습니다. 이 놀란이 괜히 그 놀란 감독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주제를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참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그 마이클 샌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상으로 이 공동체주의 윤리학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 철학자 중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그 자동차 타이어 같은 이름인데 맥킨타이어라고 해요. 예.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 하나 외워 놓으면 아주 도움 됩니다. 이 공동체주의자들의 중요한 주제 의식을 자기 책 제목에 박았어요. Whose Justice? 제목이 누구의 정의인가입니다. 누구의 정의인가. 예컨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사형제가 입대했는데 형제 4명 중에 3명이 내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국방부에서 편지 보내다가 발견한 거예요. 뒤늦게. 이 엄마는 지금 4명 형제 있는데 3명 잃었다. 이한 명은 꼭 돌려보내야겠다. 이거 군대에서.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는데 라인 일병이 지금 작전하고 있는 그 지역이 완전히 뭐 죽기 딱 좋은 지역인 겁니다. 그한 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을 보내죠. 그톰 행크스가 그 소대장으로 이렇게 그걸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 이제 결국 라이언 일병 하나를 위험 지역에서 구출해 나오는데 대신 구하러 간 8명 중에 6명이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알고 간 거예요. 그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럴 수밖에 없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소대원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길래 우리는 지금 벌써 2명이나 죽었는데 고한놈 구하러 더 가야 되느냐. 막 이런 불평을 하면서 갑니다. 이 영화는 정말 누구의 정의인지 잘 보여줍니다.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국가적인 정의가 잘 작동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저 홀로 고립이 된다 하더라도 나 하나 구하러 목숨 걸고 여럿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의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어야 했던 6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도 다들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이고, 그죠? 물론 그한 명은 사형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지만 나머지 6명의 사정은 그렇진 않겠죠. 형님도 있고 아직 동생도 있고 하겠죠. 그럼 그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작전에 이 투입되는 그런 6명의 부모된 입장에서 그것이 정의를 할수 있습니까? 내 아들 죽을 줄 뻔히 아는데 한명 구하러 여러 명 우르르 들어가는 그 내가 정의다 할수 있습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예컨대 이제 그 영화에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미국 저격수가 사람을 죽이니 계속 죽이니까 얘가 덜덜덜 떨면서 자기도 포탄 속에서 이 저격수가 한 명씩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군을 한테 팡 쏘면은 저격수니까 독일군 한명 쓰러져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아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해요. 그리고 한명또탕 쏩니다. 독일군이 또 쓰러지면은 또 성경 구절을 한번 암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통 쏘면은 세 명째 쓰러지고 자기는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참그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드는 영화가 아닐 수 없지요. 지금도 사실 어떤 공동체에서는 끔찍한 중범죄에 관해서는 사형으로 이 정의를 집행하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 어떤 공동체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가장 극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두 공동체가 설정하고 있는 정의의 범위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하나는 범죄자의 목숨까지 빼앗는 것이 정의다라는 합의된 이 공동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범죄자, 극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목숨까지 빼앗는 것은 정의를 해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공동체가 있죠. 서로 아마 그 각각의 정의에 동의한 공동체일 겁니다. 그 대상과 공동체에 따라 정의라는 개념 역시 해체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유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요. 여섯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섯 천사겠죠, 그죠? 여섯 천사가 오는 환상을 봅니다.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뭐 어쌔신, 이 암살당과 같은 천사를 이 여섯 명을 보내신 겁니다. 총 6명이 아니에요. 단한 명이 더 있습니다. 총 천사의 수는 지금 7명입니다. 7명. 한 명은 허리에 먹그릇을 찼다라고 합니다. 4절에서 밝혀지지만 이 먹그릇을 찬 천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허리에 먹그릇을 찼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잉크병을 찼다는 말인데요. 당시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혹시라도 요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보내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천사가 볼펜 들고 올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든지. 하나님 항상 그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옷이나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면 아마 양복을 입고 오거나, 그죠? 안 그러면 좀 세련된 추리닝을 입고 오거나 하지 않겠어요? 예. 뭐 천조각 후훌 감고 이래 오진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배옷을 입고 이래 오진 않을 거예요. 배옷 입고 와봐야 우리가 그 상징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안올 겁니다. 안 그러면 검은색 정장을 입혀서 오거나, 그럼 우리 상징하는 바를 알잖아요. 이거 죽을 날인가? 이 시대에 맞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이마에 표를 그린다고 하는데, 이 표는 그 히브리어로 스펠링 타브를 말합니다. 타브가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가지고 히읗입니다. 맨 끝에 있는 히브리어 스펠링이 타브예요. 이게 표라고 하는 번역된 겁니다. 이 타브가 고대의 필기체로 이 타브를 쓰면은 지금 영어로 X랑 똑같아요. X.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X자 쳤다는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예나 지금이나 어디 표시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X자가 편했다는 걸볼수 있죠, 그죠? 예, 당시에도 X자고 요즘도 우리 뭐 체크하면 X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마에 이 표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려준다 하죠. 예, 살려주고 마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믿음이 있는 자겠지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자, 그 자는 이 사망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단히 경고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리고 치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모든 사람을 목숨 붙어 있는 모든 일을 싸그리 죽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공동체의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정의 같습니다. 세상 후지고 후진, 정말 불법이 판치는 그 공동체에서도 이 정도 잔혹한 명령이 정의란 이름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여자까지 예외 없이 죽이라는 말은 마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잔혹한 테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일이 바로 시행됩니다.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되더라라고 하고 있죠. 이 늙은 자들이란 말은 성경 아래에 우리 그 작게 각주가 달린 것처럼 장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무리 중에 어른들, 무리 가운데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시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의 특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 시대에 이제 되게 무슨 사건이 나고 사건이 뭐 스캔들이 터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윗사람은 책임지지 않고요. 밑에 있는 사람한테 꼬리 자르듯이 다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고 저기 하급, 하위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떠넘겨 버리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따름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내는 거지요. 물론 그들이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위에 더큰 책임을 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보다시피 그런 꼬리 자르기가 아닙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보듯 늙은 자들 먼저 지도자 되는 장로들부터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향하는 거죠. 그 말은 사실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봐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특성은 잔혹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묘사하기로는 지금 되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잔인한 명령이 시행되는 장면을 우리한테 정작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사실성을 더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잔혹한 장면을 넣는 작품이 많습니다. 물론 꼭그 노출이 심하고 폭력적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폭력적이고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비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이 문화에 목매한 자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뭐 19금 영화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문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나치게 의도, 그 맥락과 상관없이 요즘은 자극을 위해서 넣는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면요, 지금 필요 없는 장면을 넣지 않습니다. 아마 그 환상의 실상은 어린이와 처녀들까지 싹다 학살하는 장면이었겠지만, 실제 우리가 가진 본문의 말씀에는 그 명령만 나오고요, 늙은이들, 장로들을 처리하는 장면만 딱 나오되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한테는 더 이상 보여주진 않아요. 그 쓸데없는 잔혹한 장면 자체를. 정말로 무자비해 보이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서 실상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볼수 있게 됩니다. 제 이제 손이 처남이 얼마 전에 그 둘째를 낳았어요. 이제 주로 그 집은 처남이 주로 아기를 봅니다. 애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둘째가 나오면서 첫째를 혼내는 일이 잦아졌다 하더라고요. 저희야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 감정을 잘 모르지요. 첫째라 해도 아직 코 찔찔해요. 예. 작년에 봤는데 막 아직도 막 콧물 흘리고 다니는 애입니다. 그뭐 혼낼 게 있다고. 예. 자주 이제 시무룩해지고 막 눈치 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 이제 옷장을 갖다가 징벌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예. 옷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혹행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미국의 하우스 옷장은 되게 넓어요. 예. 저희는 아파트에 있는데도 옷장이 있었는데 옷장에 그 간이 침대를 펼 수가 있었거든요. 옷장이 되게 넓습니다. 예. 이 하루는 첫째가 동생 발버둥 치는데 긁혔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자기 동생 옷장에 데려가 달라고. 예. 자기가 긁혔으니까. 이제 처남이 갓난애 이제 막 이게 뭐 주먹만 할거 아닙니까? 이제 뭐 지난달인가 났는데 갓난애를 데리고 막 옷장에 들어가 갖고 이제 문을 닫고 바깥에 이제 첫째 들으라고 일부러 옷장 문을 닫고 막큰 소리로 혼을 냈다는 거예요. 왜그어그 언니 맞죠? 누나 예, 누나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잘 모릅니다. 말만 들었지. 예. 그 누나가 그렇게 막 이렇게 끌렸냐고 누나 때렸냐고 막 혼냈대요. 그러자 그 첫째 표정이 그날 밤까지 환하더라는 겁니다. 와, 예. 자기만 맨날 혼나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동생도 혼나니까, 혼내니까. 예. 오늘 제 구장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금 옷장 바깥에 세워두고 우리한테 안 보이게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들으라고 윽박 지르고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옷장 안에서 바락바락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누구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정의와 그분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참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그리고 우리와 같은 도덕률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의 판결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손 치더라도 어찌 노인과 어린이 여자들까지 잔인하게 쓸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8절에 보면요, 엎드려 부르짖었다 합니다.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우리 말로는 아하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뭐 그게 진짜 그냥 뭐 감탄사 아하가 어떻겠습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낙심이 섞여 있는 이 단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어찌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다 이렇게 쓸어버린다 하시는 겁니까? 이런 에스겔의 정의감에 가득 찬 그 반항 어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초반에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내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정의에 있고 이는 네가 봤을 때 잔인함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여전히 정의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선포이죠. 우리 고중세 시대만 해도요, 사람들은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윤리학은 달라요. Whose justice? 입니다. 누구의 정의인가? 에이즈 약값이 터무니 올랐습니다. 에이즈 약값이 터무니 올라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은 값싼 이 불법 복제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복제약도요, 사실 진품과 다름없는 성능이 있습니다. 예, 복제했다 뿐이 불법으로 그 약의 성분을 조제해서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제약회사는 불법 복제약을 제조한 회사를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소송을 합니다. 항상 강대국이 유리합니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라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약소국, 자기 인구의 70%, 80%가 지금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 약소국의 입장에서 그것이 정의라 할 수 있습니까? 불법으로 복제한 약을 에이즈 환자들에게 공급한 것이 과연 부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정의입니까? 이런 포스트 모던적 질문은 하나님의 정의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눈에 부당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정의일 수 있고 우리 눈에 정당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악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요, 사실 누가 봐도 사울 왕이 사로잡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은 승자의 관용이자 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게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가차없이 버리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정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국인의 정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인의 정의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정의로 살고 있습니까? 내 지식과 판단의 정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든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고 그 정의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매일 그를 배신할 따름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주십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X표를 하고 살려줄 사람을 표시한 것처럼 내 삶이나 내 행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표식,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믿음을 가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보다 앞선 것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정의를 인정한다 해도 이 믿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의 실제 죽으심과 실제로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 믿음 가지고 싶어서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은 이 믿음 갖고 싶은데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이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마에 생명에 표시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 참 생명의 공동체 되는 우리 갈보리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는 당신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때로는 당신이 정의라 부르는 것이 우리 눈에 폭력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정의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 민족의 정의, 우리 공동체의 정의를 대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어도 우리 자신이 심판을 벗어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섯 천사의 죽이는 무기에 죽을 대상이지 한 천사의 먹물이 이마에 칠해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대신 죽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입히신 은혜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사실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옳다는 정의로 뭉친 위선적인 공동체 되지 않도록 항상 살펴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값에만 의지하는 죄인들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법정의 판결문으로만 읊혀지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큰 은혜를 받아 즐거워하는 축제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